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한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화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반석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고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왔던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도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해와 또 용서와 또 일치됨의 모습을 보여주는 참 우리가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성경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또 우리들에게 살도록 우리에게 또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러티브를 세상에 어떻게 또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보낼 것인가, 우리가 참 그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또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내야 될 부분입니다만, 또 오늘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오히려 그 전에 있는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들이라고 여겨집니다. 화해하고 그저 끌어안고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또 섭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다분히 요셉은 형들이 왔다는 사실을 사실 울면서 알리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성 대곡하는 소리가 바로의 귀에 들렸고요. 또 바로는 이제 요셉을 불러서 또 그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또 함께 신하들과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모든 가족을 아버지와 형들과 또 조카들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가축들도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세간살이는 안 가져와도 좋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다 제공할 테니까 그거는 필요 없다, 몸만 와라. 이 땅에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 또 가장 좋은 풍성한 것들을 공급하겠다라고 바로왕이 직접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또 수레를 내주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또 사람들을 싣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가 왜 이렇게 요셉의 형들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요셉의 가족들에게 또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요셉의 가족들에게 호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을 대하는 걸 보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또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또 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아내가 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살고 있구나, 호감을 주고 있구나, 혹은 반감을 갖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또 요셉과 그의 형들에게, 요셉의 가족들에게 바로가 베푸는 호의를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9년 동안 요셉은 총리로서 애굽을 섬겼습니다. 바로를 섬겼습니다. 9년 동안이면요, 꽤 긴 세월입니다. 요셉이 보여줄 것 다 보여줬을 것입니다. 처음에 얼마 동안은 감출 수 있겠죠. 하지만 9년여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사람들은 요셉을 관찰할 만큼 관찰했습니다. 그를 다 세세히 보았을 것입니다.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진 않나? 그가 혹시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나? 성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물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뇌물을 받는 것은 아닌가? 나름대로 사정기관을 통해서 다 조사했겠죠. 그 세월이 9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흠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요셉은 늘 그렇듯이 충성되게, 진실하게, 그리고 자기에 맡겨진 일만을 열심히 일하는 그 삶, 그 변치 않는 그 모습이 총리가 되어서도 여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가족들이 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다라는 말은 좋게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성가시게 여기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왕실에 유익을 끼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고 있는 그 충성스러운 요셉, 흠잡을 데 없이,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요셉, 아마 그 요셉 때문에 가족들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했던 것, 바로 그 상황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요셉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바로가 보던 보지 않던.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이 죄를 짓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는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아니, 더 나아가면요,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도 하나님이 지금 듣고 보고 계신다라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히 묻어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직한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친절한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에게 또한 이 큰 총리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을 또 그것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유익한 사람이 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가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왔을 때 반가워하는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요셉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증조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은. 요셉의 증조할아버지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를 요셉이 알았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하루아침에 신데렐라처럼 올라갈 수 있지? 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지? 아, 우리 증조할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느 이상한 나라에서 객이 되어 40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온 것이구나. 아마 요셉이 그것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아마 열심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모든 계획을 말하잖아요. 다 준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준비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산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한 것이죠. 바로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위해서. 근데 결국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살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원론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분되어서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이 일치가 되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바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애굽의 사람들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어떤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또 어떤 전도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 6장을 또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중반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장수했죠. 그래서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도 보게 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아마 다니엘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한 고위 공직자도 없을 거예요. 많은 왕들이 거쳐가지만 이 다니엘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흠이 없으니까. 자기 일에 충실했으니까요.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 위에 왕이 되든지 간에 그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환관으로 살았으니까 가족도 없었겠죠. 속썩이나마 자식들도 없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것. 사람들도 그걸 본 거예요. 저 다니엘이란 사람은 저런 신앙적인 것 외에는 그에게서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을 때에 그가 예루살렘에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또 그런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런 축복도 보게 되었습니다만, 다니엘이 가장 영향력 있는 왕들 옆에서 충성되게 살았던 것이 단지 그 나라만을 위해서, 바벨론이나 메데파사만을 위해서, 페르시아만을 위해서 산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70년 만에 분명히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 위치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기도도 했겠죠. 하지만 누구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실력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충성됨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왕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저는 아마도 다니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흠없는 성품이, 또 그의 실력이 아마도 거쳐가는 많은 왕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것은 또한 70년 만에,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겠지만, 다니엘은 그 뜻에 맞추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충성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담당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정에서 주부로서 일하든지 간에, 또는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공직자로 있든지 간에, 내가 하는 그 일 자체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뭔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참 충성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요셉이 살았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유익을 얻습니다. 교회가 유익을 얻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았던 모습이 그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생존하게 되고 결국은 보존되게 되고 그곳에서 또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산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들을 읽습니다. 우리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기록이 저들에게 성경은 아, 괜찮은 책인가 보다. 야, 저 성경을 읽는 사람도 이상한 거 보니까 저 성경책이 이상한가 봐. 우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경이죠. 세상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죠. 그러면서 그 삶 때문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오히려 형제 자매들이 우리 직장에 와서 꼭 일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숨을 쉬면서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삶 때문에 비즈니스의 파트너들이 기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려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베드로도 고난받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받을 때에 무엇 때문에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고난받으라는 것이지 괜히 사람들 앞에 진탄받을 일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너무 연연해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요셉이 애굽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 민족을 굶주림에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 다 잊어버려요. 요셉을 알지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민족, 그 후손을 학대합니다. 영아 살해를 합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언제는 우리 보고 고맙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러나 어느 때는 우리들 보고 필요 없다고. 여러분, 120여 년 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도 세웠습니다. 특별히 여성인권의 앞장을 섰죠. 병원도 세웠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국민들로 말하자면 기독교가 그만큼 대한민국에 여기까지 오는데 기여를 한 것 사실이죠.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미션 스쿨마다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학교다, 하나님 믿는 학교다 흔적을 지우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몫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면 다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너무 세상에 기대 충족시키려고 우리 그렇게 살 필요 없지요. 그냥 우리 주신 말씀대로 하루하루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다 보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제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그 아버지를 모시고 또 가족들을 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들이 그곳에 가게 될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한 벌씩 선물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요 옷 다섯 벌하고 은 300을 주는데 은 300을 줬다라는 것은 30년 동안 그 하루 그 월급을 봉급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년의 봉급을 받은 것이죠. 옷 다섯 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요 나귀 암나귀 순나귀 열필에 바리바리 싸서 아버지에게 양식도 드리지만 좋은 물품들을 다 싸서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자기 베냐민이라는 친동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거죠. 20년 동안 형 없이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까.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20여 년 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그 사랑의 표현을 베냐민에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도 이 모든 양식들을 또 물품들을 예물들을 보내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공경했는지 아세요? 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제대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말로도 해야 되고요 예의 바르게 말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고 또 물질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합당한 존경심을 표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형들에게는요 옷을 한 벌씩 줍니다. 여러분 옷은요 요셉이나 형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죠. 채색 옷 때문에 형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요셉이 참 힘들었죠. 그런데 그 옷을 형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이런 거죠. 형들 내가 옷을 형님들에게 선물합니다. 물론 비싸고 좋은 것이어서도 선물했겠지만 그 옷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형님들 이제 옷으로 상징되는 이 새 옷을 형님들에게 드리면서 저는 이제 형님에게 아무런 앙금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형님에게 어떤 원한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형님들과 저와는 계산할 거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님들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물론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또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마지막에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근데 동생이 형님들에게 그런 충고를 한다라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외람되고 무례한 그러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선물을 주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의 마음을 사면서 얼마나 공손한 태도로 말합니까?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 다투지들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우리 마음속에서 죄의식이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냥 무심코 말했던 말도 이제는 점점 성숙해 가면 그게 불편해져요. 그 말을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자다가 문득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아,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마음이 더 예민해집니다. 아마 형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변해가는 과정에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얼마나 자책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유다 같은 경우 자기가 선동해가지고 자기가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동생을 팔았잖아요. 요셉을 팔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여기서 다투지 말라라는 말은요, 마음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말이고,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upset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그냥 뒤죽박죽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분노가 생기고,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다른 사람 괴롭힙니다. 우리 가만히 잘 보세요. 가까운 사람이 막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세심한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죠. 형들 가면서 그러지 마세요. 이제 잊어버리세요. 이제 과거 잊읍시다. 우리는 이제 그 과거를 잊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와야 되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에 갈 거예요. Let's move on.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Let's move on to our next step. 우리가 가야 될 그 다음 스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앞을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또 그 발을 잡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또 피해자가 용서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도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푯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푯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향을 상을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또 용기 있게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바리바리 싸가지고 양식들이나 귀중한 물품들을 다 가지고 가는데 참 위험한 길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중간에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잘 당도했습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안 믿어요. 예전에 형들이요, 요셉의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요셉, 아, 이게 요셉 거 아닙니까? 했을 때는 잘 믿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신이 깊어진 것 같아요. 아들들이 믿을만 해야 믿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22년 전에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던 애굽이 이번에 가서 봤더니 아니 총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믿을만한데 그러한 중간의 이야기는 다 빼먹고 다짜고짜 요셉이 살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야곱을 요셉으로 바꿔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그 수레를 보고서 야 이렇게 훌륭한 수레는 도대체가 진짜 총리, 애굽의 총리나 왕 같은 그런 귀족들만 탈 수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숨을 트이게 됩니다. 아마 22년 동안 그 야곱은 자기 아들의 그 찢겨지고 피 묻은 옷자락을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속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그 믿음 좋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꿈을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이나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중에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나중에 그 말을 듣고 꾸짖고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다라고,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의문을 가졌겠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셨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었을 텐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파괴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생기를 얻었다, 수레를 보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야곱은 다시금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하신 말씀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구나, 언약을 절대 파괴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구나,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과거에 요셉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그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솟은 것이고 다시 한번 생명력을 얻게 된 것이고 다시 한번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소생하게 되고 숨을 쉬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한 순간에 주셨던 약속인데 아마 잊어먹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망하고 또 때로는 주저앉아 있고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함께 그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금 붙잡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인데 내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시했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기억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생명이 솟아나는 소생케 되는 또한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참으면서 용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부르심의 촛대를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또 다시 한번 새 소망과 비전을 품고 또 혼란스럽고 또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잠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주셨던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그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또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화해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누가 보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고용한 또한 직장에 또한 그러한 사장을 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임을 깨닫고 또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흠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을 우리 주님을 따라서 또한 닮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기다려주며 참아주며 사랑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용납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낳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흠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충성됨과 신실함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주님의 교회를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고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작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하고 또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